진보란 파랑새처럼 무지개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란 슬픈 뉴스를 보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겪는 안타까운 일들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진보란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칼라TV는 우리 사회의 가장 치열한 현장으로 파고들어가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왔던 우리 시대 대표적인 진보 미디어 단체입니다. 2008년 촛불의 함성 한가운데에서 태어난 칼라TV는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희망버스, 생명버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는 촛불 문화제 등 기존 언론들이 외면한 현장들을 영상으로 꾸준히 담아왔습니다. 진보가 과연 무엇인지는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보는 우리의 일상 속에, 사람 있는 현장 속에 존재합니다. 칼라TV와 함께 현장을 담아낼 눈과 귀가 되어주실 후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82240104-033654입니다. 포털사이트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칼라TV를 검색해주세요.
신간 논픽션 브리핑 따북.
철수와 영희를 위한 데자보 시리즈 여섯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이 시리즈는 우리 시대의 보통 사람들인 철수와 영희들을 위한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성노동자 권리를 외치다 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밀사, 연희, 지승호 이렇게 세 분이고요. 이 책의 저자 그 밀사라는 분은 물론 닉네임인데요. 그녀는 대학에서 국문학과 여성학을 전공했습니다. 밀사님은 2010년 11월 조건 만남 후기를 성노동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트위터에 게재했고 성노동자 권리 모임 지지에서 활동가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저자 연희님은 모던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미아리 텍사스 룸살롱 및 룸 변종업소, 안마업소, 휴게텔 등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2011년부터 성노동자 권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성노동자를 인터뷰한 책입니다. 인터뷰 책을 꾸준히 펴내는 닥치고 정치의 저자 지승호 씨가 두 분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성판매를 다른 노동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노동자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녀들은 성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밀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취당하는 성은 사라져야 하며 인간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옳지만 어쩔 수 없이 성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당위가 무슨 소용일까요? 여러분은 두 여성의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일단 판단 정치 상태고요. 책을 읽은 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며 따북 첫 번째 책 소개를 마칩니다. 모든 걸 상품화해서 거래하는 사회에서 왜 성노동만큼은 인정할 수 없는 걸까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상품으로서의 성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다만 이걸 거래로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래는 동등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을 사는 사람은 있어도 파는 사람은 없는 사회. 그 속에서 성노동자는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은 이창근의 해고일기라는 책입니다. 현재 굴뚝 위에 올라가 계시죠? 지난해 새 밑에 두 명의 노동자가 굴뚝 위로 올라간 소식은 청취자분들께서 접하셨을 텐데요. 굴뚝에 오르기 전 2014년 11월 대법원이 쌍용차 노동자들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며 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쫓겨난 지 7년째에 내려진 판결이죠. 이 책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이자 글을 가장 잘 쓰는 노동자 중 한 분인 이창근 씨가 해고된 뒤부터 쓴 글을 모은 것입니다. 77일간의 옥새 파업에서부터 이번에 오른 70m 굴뚝에 오른 현재까지의 이야기 드리고요. 이창근 씨는 2003년 쌍용자동차에 입사해 2009년 해고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그는 쌍차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글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그가 언론 등에 쓴 글을 모은 것이고요. 2009년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그 후의 과정, 그가 느낀 생각들이 시간 흐름을 따라 쓰여져 있습니다. 이창근은 이 책의 수익금으로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분홍 도서관을 짓는 데 보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분홍 도서관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얼마 전 법원이 이창근과 그 김정욱 씨에게 굴뚝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 원씩 물어내라고 결정을 좀 내렸죠. 왜 이 국가는 불복종하는 노동자들에게 이토록 가혹할까요? 저자 이창근의 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투쟁하는 이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이 존재하는 나라는 드물다. 어쩌면 투쟁하는 이들만이 자본과 권력의 실체를 밝아 벗기기 때문은 아닐까?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진과 송기혁이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논픽션 책 팟캐스트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 제 1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 김현진 작가님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대본 작가인 정윤영 작가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네. 연속으로 좀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김현진 작가님의 빈자리 오늘도 좀 멋지게 좀 채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지난번 9회 방송 때 갑자기 좀 진행을 맡게 됐잖아요.
네.
근데 진행한 소감 좀 들려주시죠.
그 항상 대본 쓰고 녹음할 때도 이제 뒤에서 지켜만 보다가 직접 이 게스트분들하고 눈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생생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은 이제 윤영 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쭉 좀 이제 대본을 쓰는 중요한 작업을 좀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대본 작가로 작업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우리 방송 지난 이번까지 이제 10회까지 방송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방송은 어떤 거였어요?
네, 이제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오늘 방송할 이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 좀 기억에 남아요.
예.
너무 힘들어서 사실 너무 힘들어서 기억에 남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좀 읽었던 책은 조선일보 대회부.
조선일보 대회부.
네,였어요. 예. 이제 조선일보가 반민족지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예. 이제 사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제 읽고 보니까 훨씬 더 재미가 있고 또 몰랐던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제외부 책을 읽었을 때도 제일 재미있었는데 방송을 들을 때도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방송이에요. 그때 나오셨던 김종철 선생님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사건을 직접 겪으셨고 그리고 그 좀 지루하고 느긋한 말투로 조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은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진지함의 힘이 느껴졌고 진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목소리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재미있었고 인상적인 방송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일보 대부 5권, 동아일보 대부 5권, 총 10권이죠. 그게.
네, 네.
그 책도 구매를 하셨다고요?
네, 구매했어요. 그때 김종철 선생님이 할인해 주셨잖아요. 파격적인.
네, 예, 파격 할인.
50% 이상의. 네. 네, 그래서 할인해 주셔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사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엄청난 기록물이죠. 네, 네. 조선일보의 창간부터 지금까지의 네. 역사, 동아일보의 창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특히 저희 방송에서는 조선일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네. 기회가 역사를. 되면 동아일보도 한번 예, 예.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정윤 작가님 오늘 뭐 중요한 소식 하나 있다고 하는데 좀 들려주시죠.
네, 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가 10회에 걸쳐서 방송이 되었는데요. 그 저희가 처음부터 이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를 시즌 방송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오늘 방송이 시즌 1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시즌제로 네. 처음부터 좀 방송을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즌 1, 시즌 2, 시즌 3 계속 좀 그렇게 나갈 계획이었었고요. 원래 그 3월까지 해서 시즌 1 마무리하고 네. 또 시즌 2 준비하는 시간 가져서 또 시즌 2 들어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진행자 분들과 또 칼라 TV 스태프들이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갖고
휴가 보내주겠습니다.
네. 이제 네. 앞으로 더 새롭고 풍성해질 시즌 2를 이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시즌 1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려주시면 저희가 시즌 2 기획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본 방송 외에 그 따북이나 뭐 작가의 열전 등 이제 네 개의 코너가 좀 있었는데요. 이 코너에 대한 조정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코너는 사라지고 또 어떤 코너는 살아남고 또 새로운 코너 좀 기획하고 그렇게 아무튼 그 준비를 할 테니까요.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도 팟빵 댓글로도 좋고요. 그 뭐 메일로도 좋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즌 1 마지막 방송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 1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4월 16일입니다. 아이들이 금요일에 돌아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지만 우리 아이들 죽음 희생의 의미는 반드시 살아서 이 사회의 구현이 되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 금요일에는 사회가 달라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도 아직까지 매일같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자다가 눈 뜨면 예은이가 옆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시할 건 직시해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려우시더라도 책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싸우고 있는지를 더 절절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 나는 꼽사리다에 출연하신 예은 아버님의 말씀으로 오늘 오프닝을 대신했는데요. 오늘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초대 작가님들 앞에 앉아 계신데요. 이 책 작가님들 소개하기 전에 책 읽은 소감 제가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글을 첫 번째 글을 읽는데 한 7번 정도 읽다가 좀 멈췄어요. 좀 먹먹한 느낌이 들어서 읽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읽고 실제 이제 제 주변에도 이 책을 산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만 읽고 그 다음에 못 읽고 있거나 뭐 그러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금요일엔 돌아오렴. 김순천 작가님과 박현진 작가님 전체 필자분들 중에 두 분 작가님을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먼저 두 분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초대해서 오신 분들이 직접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네. 저는 금요일에 돌아오렴을 기록한 작가단의 단장 김순천 작가입니다. 저는 그 소연이 아버님 김진철 씨와 그다음에 문지성 아버지 문종택 씨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필자들 중에 유일하게 두 개를 쓰셨더라고요. 글을.
아, 홍은전 작가가 또 두 개 썼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네, 저는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작가라는 호칭이 좀 쑥스러운데요. 그 우연찮게 이 기록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전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라는 호칭은 조금 그렇고요. 저는 그 4반 수연군의 아버지이신 박종대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 아직 학생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아직 제가 예. 겉보기와는 다르게 20대고 또 아직 학생입니다.
예, 예. 또 기자가 꿈이라고도 네. 제가 언젠가 들었습니다. 네. 예. 힘겨운 작업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책의 제목이 금요일엔 돌아오렴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책을 읽은 분들은 알 텐데 이렇게 어떤 뜻으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궁금해하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수학여행 갔다 돌아오는 날이 그러니까 3박 4일 수학여행 갔다 돌아온 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날 못 돌아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지었는데 아이들의 죽음이 이 사회 속에서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 책을 냈는데 정지하라는 책 그 네. 아이의 4월의 그 편지라는 편지. 책을 냈는데
예, 예. 최근에 나온 4월의 편지라는
네.
책이요. 예.
거기에서 지하는 편지나 시와 소설로 자신을 표현을 했고 네. 그 다른 친구들은 뭐 야구로 자신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모형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방식대로 아이들이 그동안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사회에 돌아와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이 사회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의미로 금요일에 돌아오렴을 지었습니다.
김순천 작가님은 이 최근에 출간된 4월의 편지에도 좀 글을 좀 담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좀 어떻게 펴냈는지 그런 좀 뒷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제가 항상 그 유가족 대기실에 가면 사실 긴장한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또 조심스럽게 거기를 들어서는데 거기 지하 어머니가 계셨어요. 지하 어머니가 되게 소녀처럼 생기셨어요. 눈이 땡그러셔가지고 그리고 말씀도 되게 그런 게 감성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하가 그런 자양분 속에서 컸던 것 같아요.
여기 네. 제가 그 가져오신 4월의 편지 책 표지를 보고 있는데. 정말 소녀인데 또 진짜 소녀 같은
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소녀 같은 표정이에요. 예.
네, 그래서 어머니가 지아가 시와 소설을 썼다고 그래서 그 책을 책으로 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네, 4월의 편지 그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살아서 자기 꿈을 향해 계속 노력하고 있을 친구의 이야기를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그 세월호 유가족에 관한 이러한 이제 글을 어떻게 해서 좀 쓸 생각을 했는지 그걸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또 김순천 작가님은 집이 이제 안산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어떻게 해서 아 이걸 기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안산에 그 사는데 그 안산에서도 그 피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희생된 그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네죠?
안산의 선부동, 와동, 고잔동인데 예. 제가 선부동에서 살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직접 가까이서 아이들의 죽음이 이제 이렇게 목격이 되는 거잖아. 길거리에 다녔던 아이들 250명이 갑자기 사라진 그 도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너무 사실은 충격이 컸어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록을 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분들 곁에 머물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머물렀어요. 머무르다 보니까 이제 기록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안산에서 다큐 영화를 찍는 그 감독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같이 작업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다큐 영화를 찍는 작가들을 또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작가도 구성을
그쪽은 이제 영상팀이고
네, 네. 저희는 이제 글 쓰는 파트고 또 기록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주위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런 뭐 팽목항의 이불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민들이 썼던 편지라든지 네.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그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모아놓는 그런 그 저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학자들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시민기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아마 그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기록위원회 만들었던 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작가단을 꾸렸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루포를 썼던 우리 이제 그 작가들이나 그 다음에 그 밀양에 살다, 네.
밀양을 살다.
네. 밀양을 살다 그 썼던 작가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작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시민기록위원회가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면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좀 이렇게 남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다양한 분야에 기록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성 공식적으로 구성된 거의 최초의 좀 작업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작가들 전국에 있는 그 기록자들이 기록학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모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취재하시고 또 이제 글 쓰시는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점이 좀 가장 어려우셨는지 좀 말씀 좀 들려주세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유가족 에게 이렇게 머무르기 위해서 다가간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신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기자들이 너무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고 네. 상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시민기록위원회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가가지고 유가족분들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네. 너무나 힘드신 맞아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조직적으로 함께 계획을 짜가지고 그분들과 한 그 같이 만나는 작업을 네.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걸 했었고, 또 이제 오해를 좀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이제 너무 슬픈 일이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네. 긴 롱코트 같은 옷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사이비 정교 신자라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제가 줬던 명함도 짝짝짝 찢었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민기록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총회에 가서 부모들 총회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들이 기록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가 기록단의 단장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걸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이 그런 줄 몰랐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해준 거라고 네, 들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가장 어려웠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상처 줄까봐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음들이 너무 아픈 분들인데 우리가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기록한답시고 그렇죠. 그분들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다른 기자들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까지 그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그 긴장감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족분들이 말씀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너무 큰 고통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못하세요. 네. 근데 우리는 기록을 하려면 또 질문을 하고 이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기다려서 그 기록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인터뷰를 딱 하고 났는데 또 그분들이 아픔을 다시 상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었던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시 팽목항에 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저희가 집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거기가 팽목항이었어요. 거기가 팽목항이고 거기가 진도체육관이었어요. 그 정도로 막 우셨거든요. 완전히 통곡 소리가 막 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고통을 반추하면서 기록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네. 고민들이 다 예, 참 어려웠었어요. 네.
참 그 진짜 기다림의 시간들이 너무 좀 많이 좀 걸렸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불신을 갖고 계신 유가족분들에게 그야말로 서서히 서서히 좀 다가가거나 혹은 다가오시는 상황이 있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뷰가 좀 가능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팽목항에도 좀 가보시고 계속 유가족분들과 많은 시간을 좀 함께 나눴다고 들었어요. 좀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을 만나가야 될지 아무런 방법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뭐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그냥 간 거죠. 그래서 하고 진도 체육관에도 갔는데 기자들만 엄청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너무너무 많고 유가족분들은 침묵하고 나는 그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2층에 있었거든요. 그 광경을 쫙 보고 있었어요. 나는 이분들의 상황을 뭔가를 써야 되는 기록자잖아요. 네. 그럼 그걸 기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기록을 못하겠더라고요. 전혀 한 줄도 기록을 못했어요. 팽목항에서도 마찬가지고 팽목항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계속하고 그리고 한 줄도 그래서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못 쓰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 고통이 세월호는 다른 작업하고 다르게 너무 고통이 커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을 제가 250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내가 그럴 만한 인물도 못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기록하겠다고 이렇게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도망가서 이 아이들을 내가 이 아들에게서 도망가서 살 자신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내가 괴로움이 덜어질까 그런 것도 없었던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가운데 이제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밖에서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것보다 차라리 그분들과 함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박연진 작가님은 좀 어때요? 어떻게 좀 유가족분들에게 좀 서서히 다가가거나 또 만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이 국회에서 노숙농성을 들어가실 때부터 합류를 했는데요. 아까 김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다가선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국회 갔던 날 봤던 풍경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어머님들이 소리도 안 내시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죄인이라서 소리도 내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상처가 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뭐 기록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 가서 뭐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면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매일 아침 담배를 두 갑을 샀어요. 네. 그래서 국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타는 속을 좀 달래시려고 담배를 피우시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하루 종일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담배 태우시면 불도 붙여드리고 또 거기서 혼자 우시면 어깨도 두드려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6반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저한테 옆에 와서 앉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냥 와서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한테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그때쯤 이제 뭐랄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까요? 네. 그런 상황이 돼서 그때부터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서서히 기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김순천 작가님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이렇게 소외된 현장들 또 저항의 현장들 또 고통스러운 그 뭐 용산 참사 현장이나 여러 이제 사회적 현장에 가서 또 이제 기록 작업을 쭉 하셨잖아요. 많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월호가 다가오는 게 또 남다른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너무너무 외롭게 보낸 거잖아요. 단 한 명도 구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보낸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제가 감당한다는 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에게는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 곁에 머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김수전 작가님 말씀 중에 아직도 좀 뇌리에 계속 좀 남아있는 게 이 사회에도 좀 영혼이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이 되게 좀 인상에 남더라고요. 그 이러한 어떤 기록 작업을 쭉 하시면서 김순천 작가가 들여다본 우리 사회의 영혼이랄까요? 그 어떤 걸 좀 느끼시고 또 보셨나요?
유가족분들이 이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광화문에서 그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치킨 시켜다 먹고 막 햄버거 시켜다 먹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딱 접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또 2차, 3차 고통을 거기에 가중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 본성을 본 거죠. 사회의 영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같은 사회적인 본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사회적 본성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웨덴에서 오신 분들하고 제가 그냥 연속 3회 걸쳐서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타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게 거의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런 사회인 거예요. 어떤 어려운 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그 사회가 그런 사회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본성 자체가 굉장히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좀 악랄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 본성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작가님들 각각 그 인터뷰 만나셔서 이제 어려운 이야기 듣고 하셨는데 그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수현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건 초기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고
또 그러시죠.
블로그를 만드셔서 그 관련된 자료 같은 것도 많이 공개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지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신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또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이라는 방향을 찾고 또 뚜벅뚜벅 걸어가신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아, 저분이 어떤 용기를 가지셨을까? 저분이 어떻게 해서 저 길을 가시고 계신 걸까? 그런 궁금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현이 아버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처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김순천 작가님은요?
저는 이제 좀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연약한지는 않잖아요. 좀 마음이 그래도 저기 내공이 좀 있다고 소리를 듣는데 너무 두렵고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분향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단원고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장례식장도 왔다 갔다 하고 말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원하는 거 있으면 단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맨 처음에 거신 분이 지성이 아버님 문척태씨예요. 네. 제가 뭐 그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물어주니까 저는 엄청난 힘이 됐어요. 네. 아,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그래도 이렇게 그냥 너무 고통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마음으로는 다 챙겨 쓰고 계시는구나. 네. 이걸 느낀 거죠. 네. 힘을 얻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록을 조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생겼어요. 그러면. 네.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 책을 보면 여러 글에서 유가족들이 이렇게 자식의 시신이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그 시신을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볼 것인가를 두고 되게 좀 그 선택 앞에서 되게 괴로워하고 그 부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식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본 분도 있고 또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이제 포기를 하신 분도 있고 그게 어때요? 이렇게 어떻게 좀 다른 선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그냥 잠자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시신이 이제 훼손돼서 나왔어요. 근데 지성이 같은 경우는 얼굴이 없는 상태로 나왔어요. 5분의 1 정도 이마 쪽만 있는 상태로 나왔는데 한 독자분이 그 지성이 그거를 읽고 그게 잘 당신이 꿈에 본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지성이를 편히 쉬게 한다면서 베개를 선물로 주셨어요. 한 독자분이. 근데 이제 아버님은 그 이제 의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얼굴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볼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성이가 굉장히 예쁜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길에서 캐스팅 될 정도로 제가 그 이번에 팽목항 걸었잖아요. 그래서 지성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같이 4.16 TV에서 일하시게 됐어요. 그 동영 그 영상을 찍는 걸 배우셔가지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이제 그 또 다른 분들이랑 같이 내려갔는데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지성이가 가족 앞에서 언니랑 언니도 춤을 잘 추거든요. 언니랑 지성이랑 동생이랑 세 명이서 이렇게 재롱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딱 지성이가 얼굴 없는 모습을 딱 봤을 때 그 모습만 가슴에 너무 남으면 너무 그동안 그 나머지 삶이 괴로울 것 같으니까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을 하자. 그리고 안 보셨는데 나중에는 후회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봐도 후회하고 안 봐도 후회하고 왜냐면은 자식은 지금 당신들 곁에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봐도 후회 안 봐도 후회한 거죠.
김순천 작가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인터뷰하신 그 김진철 아버님이 또 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또 소연이는 어떤 아이였는지 좀 들려주세요.
아버님이 진짜 정말 어렵게 일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서연이가 4살 때 부인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IMF 나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엄마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
혼자서.
네, 혼자서. 그러니까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소연이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프레스 공장에서도 하고 그래서 부천에 사시다가 안산으로 와서 안산 바늘공단에서 다 제가 뭐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기억이 안 난대요. 다 엄청나게 프레스나 뭐 이런 그 마치꼬바나 이런 소공장이나 이런 데서 그 일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하시다가 손가락을 잘리셨어요. 이쪽 왼쪽 세 개, 오른쪽 세 개. 그리고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손이 그 아프셔가지고 또 수술도 받으셨고 그때가 소연이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소연이가 보호자를 해줘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소연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철이 좀 일찍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갖고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식 때는 아버지 그 친구분들에게 그 삼겹살을 사줄 정도로
상장도 좀 많았었다고
상장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중학교 교사가 꿈이었어요. 중학교 교사 돼서 그러면 다른 건 왜 안 되고 그간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거 해서 아버지를 보실 거라고 아버지하고 함께 살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고생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소연이가 이렇게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아버님이 이제 소연이를 또 보호해 줬지만 소연이가 일찍 철이 들어서 또 아버님을 보호를 계속 해줬던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왜냐하면은 아이가 젊은 그러니까 어린 아이잖아요. 지금 한참 발랄하고 친구들 만나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근데 네. 제가 소연이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그 사진을 배우고 있는 전공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하고요. 고등학교에서 예술고등학교 가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말이 없는 친구인데 소연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연이가 되게 밝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막 사귀고 막 이럴 나이잖아요. 그런데 주말만 되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빨리 옷 입어 같이 놀러 가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놀러 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일만 하시다가. 그러니까 소연이가 같이 놀아준 거예요, 아버지를. 네. 그래서 같이 연안부두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월미도 거기 가가지고 같이 아버지는 해먹고 자기는 수영장 가서 놀고 뭐 이런 일들 하고 또 또 이제 목사님이 뭐 일을 도와달라 그러면 둘이 같이 좀 한가정 부모 있잖아요. 네. 그런 집에 가서 도배도 막 같이 해주고 뭐 그랬던 친구 같아요.
그 여행을 이제 소연이가 아버지 너무 고생하는 아버지 쉬게 해주고 또 아버지랑 같이 또 놀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각별한 사이였는데 이제 소연이를 잃게 돼서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봤더니 술 좀 많이 드시고 좀 구급차에 실려가고 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금은 어떻게 시간을 좀 견디고 계신가요?
아버님이 그냥 술을 그냥 드신 게 아니라 돌아가시려고 어떻게 보면 자살 시도예요. 예, 그게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술 드시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온 적도 있고 또 이렇게 뭐가 잘못될까 봐 그런 적도 있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간이 좀 지나고 소연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살아남으셨잖아요. 엠뷸런스에 실려가서 이제 살아남으시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광화문에도 가시고 뭐 여러 개 다는데 이번에 팽목항 걸었잖아요. 네. 그 안산에서 네. 팽목항까지 그때 완주를 하셨어요. 이번에 완주를 하시면서 자기가 소연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간담회는 못 가시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걸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리고 뭐 어제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광화문에 다녀오신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유가족 분들도 좀 이제 마음의 괴로움을 술에 많이 의지를 하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데 그렇게 막 그 술에 막 의지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 그게 이제 실은 의지가 안 되는
의지가 안 되죠.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어제 이제 예슬이 아빠를 만났는데 예슬이 아빠 하는 말이 지금 폭발 직전이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네. 없고 부모들의 가슴에는 아픔이 가득 찬데 이걸 어디다가 이렇게 드러낼 수도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폭발 직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술도 드시는 둘도 뭐 우리 술은 뭐 일상적인 거잖아요. 네. 일상적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 중에서는 드시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은 이제 공방에 가가지고 공방에서 이렇게 물건을 만드세요. 공방을 차려갖고 그 유가족 대기실에다가 하나의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그 리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 같은 거 놓으시면서 그걸 다 몇백 개씩 만들어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런 일도 하고 간담회를 전국으로 돌아다니세요. 네, 그러면서 세월호를 알리기 위한 그런 작업도 하고 도보 여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게 네. 그렇게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지금도 작가님께서는 동네에서 김진철 아버지를 이렇게 종종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함께 소연이가 갔던 곳 그런 장소를 이제 이렇게 같이 아버님과 걷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곳들 좀 둘러봤고 그때 좀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러니까 아버님이 소연이랑 같이 먹는 거를 참 즐겨 하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를.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조금 벗어나면 거기에 그 붕어찜 집이 있거든요.
붕어찜.
그래서, 네, 그래 며칠 안 됐어.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같이 또 갔어요. 제가 이제 사드린다고 제가 얻어먹을 수는 없는 이유가 그래서 가서 붕어찜을 제가 두 번째 먹는 거거든요. 그거를 처음에는 아버님이 나를 데리고 갔고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아버님이 자꾸 밥을 한 그릇을 더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소연이가 그 붕어찜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두 그릇씩 먹은 거야 거기 가서. 그러니까 소연이 생각이 나서 딸 같으니까 딸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두 그릇을 막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소연이가 거기서 너무 맛있어서 두 그릇을 먹고 이제 집에 와서는 살 뺀다고 막 이제 줄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는 추억이 있는 곳이고 또 이렇게 가면 이제 소연이랑 손잡고 가다가 그 수제 빵집이 있거든요. 동네에 손으로 직접 만든 빵집이 있어요. 거기를 소개를 시키면서 소연이가 여기 집에 빵도 되게 좋아했다고. 그럼 좀 가면은 뭐 무슨 치킨집 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동네를 다 소개를 시켜줬어요. 음식점. 저는 그렇게 동네가 음식점이 많은지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골목마다 그 추억이 다 서려 있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이사를 또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이사 갔다가 이사를 가셔요. 이제 자식에 대한 괴로움이 너무 크니까. 근데 이사 갔다가 어떤 분이 자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자기가 살던 계단 위에 앉아있더래요. 네,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사를 갔지만 아이 때문에 잊지 못하고 거기에 그 자리에 자기가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멀리 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소수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그 동네로 이사를 갔고 그거는 아이들의 추억이 너무 많은 곳이라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실은 멀리 가기도 좀 어렵죠. 직장 있고 그런데.
네.
이웃이 있고. 참 붕어찜을 좋아했다니까.
그래, 제가
그
두
나이 또래가
네, 그 두 번째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뭔 맛이지 그래서 솔직히 근데 두 번째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붕어찜 맛을 알게 됐어요. 네. 아.
이번에는 그 박현진 작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 작가님이 만났던 그 수연이 아버지 박종대 수연이 아버님 어떤 분이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아버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되게 본인을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실제로 뵈면 말씀을 길게 하시는 편은 아니고 되게 짧게 짧게 끊어서 말씀을 하시는 편인데요. 또 반면에 말씀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세요. 보통 다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마음의 상처도 있으시고 그래서 기억이 뚜렷하시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날 뭐 몇 시쯤이 아니라 며칠 몇 시 몇 분쯤 이렇게 되게 정확하게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실까 했더니 아버님 원래 다이어리에 기록을 자주 하신대요. 그래서 1년에 다이어리를 뭐 3권씩 쓰실 정도로 평소에 원래 기록을 많이 하시던 분이던데요. 어느 날은 제가 수연이 아버님하고 테이블 하나를 가운데 두고 단둘이 대화를 하는데 수연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눈을 감으시고 한참 동안 고개를 뒤로 젖히신 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이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이 있으셨는데 눈물을 안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왜 슬프시면 슬플 때는 또 눈물도 흘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울고 내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으면 수연이 혹은 그리고 다른 아이들 그리고 희생된 분들의 진상규명에 해가 될 것 같다.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냉정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몰아붙이시는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소연이 아버님이 무뚝뚝하신 분은 아니에요. 소연이 아버님께서 만드신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소연이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서 그런 사진, 동영상 이런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보통 그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특히 소연이는 사춘기니까요. 근데 소연이하고 소연이 아버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 시간만 나면 둘이서 카메라를 한 대씩 메고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뭐 등산도 자주 하고 수연이 아버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수연이는 아들이기 전에 내 삶의 친구였고 내 삶의 동지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실은 정이 많으신 분인데 이 사건 이후로 본인을 그렇게 자꾸 몰아붙이시는 거에 대해서 옆에서 뵐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수연이는 굉장히 밝고 정이 많은 친구였어요. 수연이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연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었대요. 부모님도 그렇고 뭐 누나도 그렇고 수연이 누나한테도 그렇고 뭐 사촌동생들 뭐 친구들한테도 솔직히 남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잘할 정도로 정이 많은 친구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사춘기 때는 투닥투닥거리고 뭐 그런 일도 많을 텐데 친구들하고 싸우는 일이 거의 드물었대요. 항상 남한테 배려를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수연이 아버님이 아들인데 내가 아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았다 그런 따뜻한 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수연이 아버님하고 수연이는 어떻게 보면 좀 무뚝뚝한 아버지와 뭐 따뜻한 수연이가 서로를 아버님 표현에 의하면 서로를 완성시켰대요.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런 사이였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수연이가 떠난 다음에 자기의 뭐 반쪽이 떨어져 나간 듯한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는 말씀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연이 아버님은 수연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 이름부터 수연이가 뭘 좋아하는지 뭐 몇 살 때는 뭐에 관심이 많았고 뭐 음악을 들으면 누구 음악을 들었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소소한 것들까지.
네네. 예. 그래서 정말 이 두 부자가 정말 돈독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부자였구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네, 느낄 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연이란 이름이 익숙하다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JTBC에 그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보도가 됐던 동영상, 그 동영상을 이제 찍은 아이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 그 동영상을 발견했을 때 먼저 보시고 되게 좀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수연이 아버님은 수연이가 무트로 돌아오기 전에 뭔가 하나 확신하시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연이가 굉장히 어른스러운 친구였기 때문에 뭔가 실마리를 남겨두지 않았겠느냐 이 사고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수연이가 무트로 돌아왔을 때 수연이 휴대전화가 있었고 그거를 혼자 새벽에 혼자 보셨나 봐요. 혹시나 뭐 주변 다른 사람들이나 뭐 수연이 어머님이 보시면 가슴이 아플 만한 그런 동영상 사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동영상을 딱 봤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던 그런 동영상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동영상은 수연이가 나한테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고 이게 밝혀져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런 사건이다라는 걸 뭔가 알려주고 떠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또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이 동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이 동영상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면 또 부모님들이 그걸 보시고 상처를 입으실 거고 또 괜히 수연이의 이름이 이걸 통해서 뭐 많이 좀 뭐랄까요 왈가왈고 입에 오르는 것도 좀 두렵기도 하시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연이가 동영상을 남기고 떠났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고 아버지인 본인께서 그거를 조금 더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언론이 처음 공개를 하시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수연이가 남긴 그 동영상을 하나의 유언으로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거를 그쪽에서 경찰 해경이 준 게 아니고 그거 수연이 핸드폰이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칩만 뺐대요. 그 칩만 빼서 아버님 거기 핸드폰에 넣어서 그게 그 밝혀진 거예요. 그게 거기서 준 게 아니고 핸드폰.
네. 그 수연이라는 친구는 밴드 활동을 했는데
아주 재능이 많은 친구였네요. 네.
네, 같이 활동을 했던 7명의 아이들 중에 4명이나
그 그룹 사운드죠. 네, 여기서 네. 얘기하는 밴드가
ADHD라는 이름의 네, 밴드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혹시 그 다른 친구들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생존 학생들은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자체가 또 그 학생들에게는 또 뭐랄까 마음의 상처를 또 되짚는 그런 일이 될까 싶어서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아이들끼리 아이들 아이들마다 이렇게 그 나이 때 막 이렇게 또래들 짝지어서 다니잖아요. 실제 어떤 모임을 같이 한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그룹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 떠나고 나서 부모님끼리 이제 서로 의지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아 이게 하나의 어떤 서로를 치유해가는 어떤 것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좀 사례들이 좀 있죠.
네. 그런데 그 5인방인데 네. 그 준우 어머니들과 재욱이 어머니 또 몇 분 해가지고 그걸 해서 그 같이 이제 음식도 해 먹고 뭐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하나의 사례고
네.
어, 다른 경우는 이제 친구들 모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끼리 이제 마음이 맞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간담회는 간담회파, 공방은 공방파 이렇게 이제 또 파업 나누는 건 좀 그런데 이제 그런 모임이 예. 이제 가는 일이 비슷해지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해서 서로 마음 나누고 도와주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아버지께서 블로그를 좀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고 박수연이 체험했던 세상이라는 이제 블로그였는데 그게 이제 방송에 보도되고 나서 박수연의 버킷리스트를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뤄주려고 쭉 그런 스토리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수연이 어머님이 수연이 물건을 정리를 하다가 수연이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하나 발견을 하셨는데 그 수첩에 수연이가 일어나가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가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를 적어놓은 그런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세계 여행, 뭐 책을 2,000권 읽기, 뭐
재즈,
네 기타 배우기, 뭐 부모님께 수제 기타 만들어드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게 SBS에 처음에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근데 그 수연이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뮤지션들에게 사인을 받는 게 있었거든요. 네, 또 그게 우연찮게 언론 보도를 타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은 뭐 YB 윤도현부터 해서 뭐 국카스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수연이 아버님께 카톡으로 사인을 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연이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버킷리스트를 수연이 아버님과 이제 수연이 가족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는데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뮤지션들 사인 받기 이런 것들은 이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 사람들이 온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구나 손을 내밀어 주는구나 이런 데서 많이 또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사실은 수연이가 일어나가고 싶었던 버킷리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모가 대신 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프시긴 한데 또 그 과정에서 수연이를 잊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수연이를 계속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가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던 4월의 편지 책도 정지아의 소원을 좀 버킷리스트를 이뤄준 그런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고도 미란 물고도 와 레디